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누가복음 9장 21절에 있는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님의 날에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고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과 함께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두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신 참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고자 하오니 우리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 주일에는 본문 누가복음 9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르쳐서 메시아라,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에 대해서 상고하였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누가복음 9장 21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33년을 세상에 계셨습니다만은 30년 동안은 예수님께서 가정에서 부모님과 동생들과 함께 평범한 사람으로 지나시고 마지막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는 공생애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신 3년 동안에 하신 사역 중에 가장 귀중한 부분은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제자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에 마테이테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마테이테스라고 하는 말은 따르는 자다. 영어로는 follower, 선생님을 따르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제자에게 있어서는 먼저 중요한 부분이 그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가,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지혜가 무엇인가, 선생님을 아는 것이 제자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의 마지막 3년을 거의 마치실 즈음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과연 이들이 알고 따르는가를 주님이 물으셔서 주님이 물으신 대답은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엘리야가 돌아왔다, 예레미야 선지자라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다고 알려주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너희는 과연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말씀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같은 내용이지만은 그 읽기가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메시아시오, 즉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자 말자 예수님이 그때로부터 방향을,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꾸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바르게 주님에 대한 고백을 한 그때부터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바뀌어졌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헬라 말에 보면은 아포토테, 영어에는 from that time, 그것이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땅 위에 오셔서 3년 동안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할 때에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가르침의 방향을 변경시키셔서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게 되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하는 사실을 그때로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가르치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9장 21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하나님의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경계하사, 다시 말하면 그 대답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 또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계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려고 계획하셨고 지금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시며 또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때로부터 주님이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전하지 아니한 말씀들을 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말 가르치시는 대로 제자들이 담당하여야 할 것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예수님 따르는 제자도에 대해서 쉽게 말하지 말고 주님이 그들을 경계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1937년 독일의 신학자요 목회자인 디트릭 반하퍼라고 하는 교수가,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이 독일말로는 나흐 폴게라는 책입니다. 그대로 번역하면 나흐라는 말은 뒤에 이런 전치사가 되겠고 폴게는 따른다는 말인데 뒤따르다, 선생님을 뒤따르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영어로 번역을 하면서 독일에서 말하는 나크폴게, 뒤따른다 이 말이 영어로 표현한다는 것이 대단히 그 쉽지가 않아서 영어에는 그 말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의미를 번역했는데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제자도의 대가, The cost of discipleship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반드시 어떤 값이 있다, 값을 지불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에는 대가 없이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을 받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은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 때에 대가, the cost, 대가가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이런 고난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1847년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제렌 켈케골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출판을 했는데 그분은 그 책의 이름을 고난의 복음, 복음이라는 말은 사실 good news, 기쁜 소식이라는 말인데 거기에다가 고난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The gospel of suffering, 고난의 복음이라는 말을, 고난이라는 말을 붙였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와 문명과 예술과 학문과 정치와 이 모든 세계에는 값이 없는, 고난이 없는 것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그럴 때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정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다는 그 의미를 알고 따르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는 사실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든지 나를 정말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많은 무리가 다 제자가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그 중에 주님을 따르는 자가 참 제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12명 뽑아서 기른 양육한 제자들에게 전 세계 복음에 대한 문제를 책임지어 주시면서 제자도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이 아래에 있는 내용 중에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란 어떤 길인가? 오늘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반대로 해석하면은 만약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참 제자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23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여기도 우리가 십자가가 있습니다만은 십자가는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의 고난을 지고 따르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는 말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도 보면은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한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일 격언 가운데 가시 없는 장미는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독일 말로 카인의 로제 오네 도르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장미가 아름답지만은 장미에는 가시가 있다는 뜻입니다. 혹은 영어의 표현 가운데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No cross, no glory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 2장 9절 이하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름으로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은 영광스러운 보좌에 들어가시기 전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라는 뜻인데 십자가가 고난이라면 십자가는 또한 주님의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 십자가를 지고 하는 말은 주님의 일을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영어 번역에 보면은 Take my yoke upon you. 등에 멍에가 없는 사람은 일을 안 하는 사람이라.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애가 3장 27절에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주께서 이것을 메우셨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일하는데 머리만 써서 쉽게 하는 사람들 일도 있지만은 그 머리 쓰는 것도 보통 고생이 아닙니다. 잠을 자지 말아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머리 쓰는 일이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노력하지 아니하고 수고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대가 없이 좋은 것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옳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의 정말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자기가 담당하여야 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중에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책임을 안 진다고 하면은 우리 사회는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 교회도 목사가 자기 책임을 안 지고 설교 준비도 하지 아니하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봉사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책임을 안 진다고 하면은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어머니는 어머니, 오늘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각각 자기 책임을 지라, 자기의 책임을 지라. 십자가는 주님의 지우신 책임을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를 쫓는다는 행위는 헬라 말의 현재 명령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적인 행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워진 멍에를 메고 주님을 향하여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오라 하시는 날까지 평생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직업은 10년쯤 하다가 딴 직업으로 바꾸기도 하고 은퇴도 하고 그만두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그분은 Born Again이라고 하는 중생이라고 하는 책을 쓰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책으로 그 책의 이름이 종신형, 즉 평생 감옥에 있는다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Life Sentence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분이 그런 책의 이름을 Life Sentence 종신형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된 이유는 나는 지금부터는 평생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옥에서 해방이 되어 나오는 것이 아니다. 즉 나는 평생 주님을 따르기로 주님과 함께 살기로 작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그 책의 서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위대한 꿈을 꿉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영어에는 I dare to dream great dreams because it is a great God we serve.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는 내가 모든 것 다 드려도 아까울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내 생명도 내 재산도 내 시간도 내 젊음도 위대하신 하나님에게 다 드린들 무엇이 아까우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온 워싱턴을 변화시키고도 남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도에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라고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더 깊어지는 거죠.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바른 가치관을 살 때에 생명까지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나는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하신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하다고 하는, 다시 말하면 바른 가치관을 가질 때 이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하시기를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밭을 갈던 농부가 밭 가운데 보화를 발견하고 난 다음 너무 그 보화의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이 사람은 가치를 발견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사랑하고 좋아하던 지식과 명예와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을 발견하고 난 다음, 예수님이라고 하는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난 다음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소유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까지도 버리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케리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에서 1761년에서 1834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그는 32살 때 1793년에 인도로, 미지의 나라 인도로 선교사로 떠나서 그는 41년 동안이나 선교 사역에 최선을 다하던 분이었습니다. 그가 한 유명한 설교의 대목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Attempt 한다는 것은 위험이 따를지도 모르지만은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그 가치관에 관해서 분명하게 가졌던 사람들은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자기의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다는 것은 제자는 우선순위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해야 할 게 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도 잃어버리는 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에 관하여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제자의 우선 순위에 따라 행동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평안한 환경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지만은 오늘날 모슬렘 국가나 혹은 아직도 공산주의의 잔재 속에 있는 북한과 같은 사회 환경 속에서는 네가 예수님을 믿겠느냐? 믿겠다고 하면은 죽는 것이고, 나는 예수를 버리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따르지 않겠습니다 하면 사는 것인데, 그때 과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거냐? 내 생명을 사는 것에다가 우선순위를 둔다면 그분은 예수님을 버려야 하고, 아니면 예수님의 가치에 대하여 예수님을 온 천하보다 귀한 가치에 둔다면 그분은 제자로서 주님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자기의 생명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라.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는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여 하는가?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왜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느냐?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은 다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흘려, 고귀한 피를 흘려 깨끗하고 죄 없는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뭡니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존귀한 직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책임을 다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도 잃어버릴 수가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임을, 예수님에 관한 가치관을 바르게 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 살 때 우리는 생명도 주님을 위하여 드릴 수가 있으며,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 이것이 참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